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 성찬식에 관련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성찬의 어떤 예표와 그림자로서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합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게 하시고 그 피를 이스라엘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만찬으로 먹은 이스라엘 각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되죠. 그때에 그 유월절 저녁에 각 집에서 먹었던 유월절 만찬이 가르치던 현실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유월절 양이 아니라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천국 잔치의 현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유월절 만찬이 가르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이 유월절 사건에 관한 말씀이지만 유월절 사건 자체보다도요 유월절 사건을 알려주실 때 함께 주어지는 지침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유월절 사건을 알려주실 때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열 번째 재앙에서 건져진 내용보다는 그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행해야 할 지침들에 대해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 전체 51절이 나오는데요. 애굽 땅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에서 건져지는 내용에 관한 기록은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무엇에 관한 거냐?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주시는 지침들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49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졌던 열 번째 재앙에서 건져진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출애굽 구원에 더욱 복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신 더 복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통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구원의 가장 복된 현실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 구원의 가장 복된 현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복된 현실,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이루어주신 복된 현실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잘 보세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각 집에서 그 유월절 저녁에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복된 현실이 유월절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더욱 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가 발라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집은 마치 어디와 같은 현실을 누렸냐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세워질 성전 같은 현실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 피를 보시고 그 담을 넘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의 담을 넘어 지나간 걸로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보면 그 피가 발라진 집 담을 넘어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제사를, 그렇다면 유월절 각 유월절 제사를 드린 각 집이 마치 성전과 같은 현실을 누렸다면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각 집의 가장들은 마치 어떤 자들과 같은 현실을 누린 걸까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전 안에서 누리는 현실, 제사장의 현실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 그 집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디의 현실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복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실을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각 집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에서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유월절에 관한 지침을 주실 때 함께 연결해서 주는 지침이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유월절과 함께 오는 절기예요.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 7일 동안을 함께 지키게 하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 하루로만 지키고 끝나게 안 하시고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함께 지키는 절기와 함께 연결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어떤 절기였죠?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명하실 때 무교절의 규례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로 가도 율법에서 무교절의 규례를 유월절의 규례와 항상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지키라고 하실 때 무교절의 지침을 같이 주시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도 유월절은 하루로 그쳤지만 무교절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일주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의 한 구절만 가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17절에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Exodus chapter 12 verse 17 through 20. 출애굽기 12장이 다 유월절에 관한 규례인데 그 중간에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러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함께 지침을 주시는데 무교절을 유월절과 함께 지키라 하시고 이날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즉 이날이란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죠.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이날로 일주일을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의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게 하십니다. 유월절에 일어났던 현실로 인해 무교절을 연결해서 지키고 유월절의 현실을 그날을 통해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지침이 무엇이었나요? 한 가지였죠. 어떤 지침이었죠? 이스라엘 각 집에 누룩이 없게 하시고 누룩이 든 것을 절대 먹지 말게 하시고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만 먹게 하십니다. 누룩은 어떤 거죠? 효소와 같은 거죠. 발효시켜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런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무교절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세요. 유월절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린 후 이스라엘 각 집에서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유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간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무교병만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각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각 집에서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떡만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죄에서 거룩히 지키고 이 세상 백성들에게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 어떤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냐?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 따라옵니다.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있을 수가 없죠. 유월절 제사가 속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의 피가 흘려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받은 구원의 현실대로 죄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무교절이 따라오는 무교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속하여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절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들은 다 구약 수준에서의 예표와 그림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죄사함을 받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도 누룩이 없어진다고 해도 무교병을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죠. 무교병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유월절 양이 피를 흘린다고 해도 아무리 수많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 하나를 사할 수 없었고요. 씻을 수 없었고요.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이 절기들을 규례를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 바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피하여 가르치고 있던 영원한 복음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지침을 주시며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 7 through 8.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따라오는 명절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되 이제는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자. 말씀 안 드려도 연결이 되죠. 구약의 유월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된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가르쳤던 마지막 참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룩을 내어버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날이 언제였죠? 그저 금요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기로 따지면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신 후 그 밤에 잡히시고 그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다 유월절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6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께서 특히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양을 따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자신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날에 팔리우리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성취하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마지막 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참 유월절 양으로 오시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가르치던 모든 유월절 절기를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제사가 드려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마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친교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의 때가 온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의 옛 유월절은 다 사라지고 쇠하고 지나가고 영원한 새 유월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새로운 유월절의 현실을 누리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말씀하시냐 하면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마지막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에 종된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왔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져 있는 구원의 가장 복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성취하신 가장 복된 구원의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 바로 이 예배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누릴 거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각 집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우리 각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천국에서 이루어질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천국 성전의 현실을 우리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과의 화목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성도들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 현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눠주시는 천국 교제의 현실을 이제는 성찬에서 맛보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 예수님도 유월절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드셨고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성찬으로 예수님과 나누는 천국 교제를 나누라 제정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 교제의 현실이 이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볼 게 있죠.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각 집에 무교절을 명하시고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에서 떠난 거룩한 천국의 삶을 명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유월절이 시작되었으므로 영원한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지침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죄의 누룩을 내어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영원한 무교절의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7절 뒷부분에서 8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살아가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누룩 없는 떡이 되었으므로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명하시는데 누룩 없이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참여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에 속한 영원한 무교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저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도 개인의 삶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 주시는 명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누룩을 내어버리라. 즉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잘라내라. 그리고 거룩한 한 몸으로 교회를 지키라. 그리하여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죄악이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이 누룩과도 같은 큰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 그 앞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누룩을 왜 잘라버리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음행죄를 지은 성도를 교인을 그 죄를 다뤄주지 않고 그 죄를 범한 교인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교회 안에 죄가 자라가게 했다. 적은 누룽이 빵덩이에 퍼지도록 자라가게 했다. 따라서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을 너희 가운데서 물리치고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지키라고 명하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실 때 누룩을 내어버리라 명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룩 없는 삶을 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누룩 없는 삶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기 자신을 예수님 삶 속에서 돌아보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교회가 또한 각 지체의 삶을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명령은 사실 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명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현실로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즉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이미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룩이 너희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 누룩을 버리라고 명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누룩 없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룩 곧 죄를 내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왜 구약에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무교절의 지침이 따라와야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오직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신 거죠. 또한 예수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 없음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온전히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이란 그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어주셨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회개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룩 없는 자들이라 불러주시는 고린도 교회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고린도 교회에는 방금 읽어드렸던 그 죄악 말고도요 너무나 많은 죄악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 우리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게 영적인 교만, 음행, 그 밖에도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과 일치하려, 당 짓는 것, 서로서로 제각기 나눠줘서 수근수근 내고 나누고 저편 이편 나누고 그리고 온갖 거짓 가르침의 죄악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다 각기 제 소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갔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내버려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이런 교인들의 죄악을 다뤄주지 않아서 교회 안에 올바른 정당한 치리가 없어서 교회 안에 죄가 더욱 자라가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더 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좋은 분이어서 그 교인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로써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꾸짖으면 잘 안 들으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현실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죄가 많거든. 우리도 허물이 많거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로 다 자라가지 못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누룩을 대신 다 자기 죄의 짐으로 삼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없듯이 한번 깨끗이 씻김을 받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다시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따위로 살다가는 누룩 없는 자의 현실 속에서 너희들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한번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의 누룩은 더 이상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누룩 없는 떡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참여되어 있고 나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깰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누룩을 내어버리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무교절이 유월절부터 시작되었듯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 닮은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천국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왜? 여기만 보면 도대체 누룩 없는 떡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보면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결심, 아, 내일부터 또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무너져요. 죄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과도 같아 우리가 돌이켰다가도 또 죄를 짓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세요.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었다고 하십니다. 내 피로 너가 덮여 있다고 하십니다. 내 의로 너를 옷 입혀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또 바라보고 또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또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룩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룩이 있는 자들은 못 나와요. 누룩 있는 자들은 다 끊쳐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누룩 없는 자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산 것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산 것으로?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의에 은혜만 붙들 때에 누룩 없는 자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가리키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천국 백성들임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셨음을 이 성찬이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룩 없는 자들로 하나 되어 있음을 함께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 된 것에서 거룩함을 예수님 은혜만 붙들고 지키며 나오라고 하십니다. 성찬도 그저 개인으로만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 돌아보며 함께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께 나와 한 몸으로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현실을 이 성찬에서 오늘도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를 붙들고 거룩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천국 교제의 현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대로 죄에서 떠나 예수님 닮은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천국 가는 날까지는 낙심할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기쁘게 나와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유월절이 우리에게 시작되어 이제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이후 영원한 무교절이 우리 삶에 시작되어 천국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은혜만을 붙듦으로 누룩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천국에 속한 거룩한 예수님의 삶 심서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1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